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분의 꿈을 심어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는 법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을 심어 놓으십니다. 때문에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심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비전을 잘 발견을 하고 또 속히 발견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꿈은 여러 가지 요셉의 주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담겨져 있는 꿈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삭의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 자존감은 높았지만, 물론 뭐 건강한 자존감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단점을 보고 그걸 아버지 앞에 고자질하는 것을 인생의 기쁨으로 알고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도 큰 거죠. 요셉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런 요셉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자지간에 이거를 이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형들의 마음속에는 쓴뿌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에 노예 상인들에게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요셉은 형제로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갑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불평 대신, 아버지 대신, 그가 입고 있었던 채색옷 대신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붙드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죠. 그가 섬기는 보디발 장군의 집이 요셉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누군가를 밀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제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요셉을 유혹하던 보디발 장군, 이 주인의 아내 요셉이 동침을 거부하자 요셉을 오히려 강간죄라는 그러한 누명을 쓰게 하고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죄명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셉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몇 년을 삽니다. 근데 바로 그 감옥은 이집트의 애굽의 정치범들이 수용하는 보디발 장군이 운영을 했던 감옥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많은 정치범들을 만나고 애굽의 정계를 실은 익히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하고 급기야 바로왕의 꿈도 해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애굽에 닥칠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의 이 꿈을 해몽을 하고 이를 계기로 바로의 마음을 얻어서 이랴 애굽의 최고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꿈 때문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요셉이 꿈을 해몽을 하고 꿈 때문에 가문과 기근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꿈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한 인생에서 꿈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인생이 됐죠.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이 모든 일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거듭 강조하며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에서 타인 중심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고난이라는 구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신비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어제 올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신뢰하라 이런 책을 읽어보셨냐라고 물으셨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될 뻔하다가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책을 사지 않아서 베스트셀러가 되지 못한, 무슨 얘기하는지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바로 작년에 특별새벽기도 주제였죠.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요셉의 삶 가운데 은혜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지역에 7년의 대풍년이 지나고 7년의 대기근의 흉년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애굽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인근 지역 모두에도 곡식이 떨어지고 먹을 것을 찾아서 이제는 애굽 땅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의 지혜로 7년의 대풍년의 시기에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여러분 이겁니다. 풍년의 때 요셉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위기의 때, 흉년의 때 요셉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 근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 말씀 1절.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의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거기 곡식이 많으니까 양식을 위에 구해오라고 강권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13년의 세월, 그리고 이제 7년의 대풍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어느 시점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요셉의 형제들 당연히 요셉이 죽은 줄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는 요셉의 이야기는 여전히 큰 상처와 죄책감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이 그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4절 내려갔으나, 4절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이 20년 전 일로 요셉과 친형제인 막내 베냐민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사랑하는 라헬의 두 소생이, 야곱이 사랑하는 이 라헬의 두 소생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야곱에게는 요셉의 사건이 여전히 큰 아픔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시 마주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때로 회복의 시작은 다시 아픔을 마주보게 합니다. 실은 이번 특세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요한복음 21장의 그 마지막도 실은 회복의 장이라고 불리웁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그때의 사건을 다시 마주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겁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성탄절 때 많이 보았던 구절이죠. 엎드려 절하매. 20년이 지나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실권인 총리의 정체가 누군지 모른 채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우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오기를 바라죠. 여러분은 요셉이십니까? 요셉의 형들이십니까? 7절 말씀. 요셉의 부모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죄 지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는 잊을 수 있지만 못 알아봐도 피해자는 알아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비로소 오래전에 꿈을 생각합니다. 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을 본즉 그들을 만나서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내 주여 마스터 주인님 상전이잖아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존재죠.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한참 막내 동생인데 자신들은 종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신세. 요셉의 정체는 모르고요. 요셉은 이제야 비로소 그가 치기 어려서 꾼 꿈의 분명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우리가 꾸는 일반적인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영몽이죠. 영적인 꿈. 요셉은 그의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이 꿈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꿈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13년 동안은 꿈과 완전히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개꿈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오기까지도 그 꿈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그 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형들이 볕단처럼 그리고 별들처럼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요셉도 형들도 일이 이렇게 전개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거의 30년 전 한국을 떠날 때 30년 후에 지구촌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할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꿈이었어요.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놀랐지만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바로 밝히지도 않습니다. 바로 용서한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성품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로 용서한다라고 하고 뒤로는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죠. 바로 용서한다라고 하고 계속 생각이 나서 말은 용서한다고 했지만 계속 또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요셉은 차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사용해서 형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즉결 심판하고 죽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요셉은 형들에게 인생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을 가해하고 죽이려고 했고 인생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형들이 자신의 앞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마주합니다. 이 상처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도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그 회복의 과정들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을 대합니다. 양식을 찾아 애굽에서 온 이 형들을 애굽의 동태를 살피러 온 간첩, 스파이로 그렇게 간주하는 척하면서 신문을 합니다. 당황한 형들은 가족사를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모두가 한 가족인데 밑에서 나온 아버지 밑에서 나온 열두 형제가 있는데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어졌다. 자신들이 죽이고서요. 없어졌다. 노예로 팔았다는 게 그냥 뭐 말이 그런 거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한 거지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려가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없어졌다. 요셉은 계속해서 그들을 스파이라고 다그치면서 함께 오지 않은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왕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형들의 말에 진위를 시험하겠다고 하면서 3일 동안을 감옥에 가둡니다. 점입가경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 애굽의 총리의 요구, 의심, 요셉의 형제들이 이거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3일 동안 갇혀서 요셉의 형제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제 3일이 지나서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서 꺼내놓습니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다소 침착한 어조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걸 죽여 살려. 여러분 요셉이라면 요셉의 손바닥에 있잖아요 지금 형들이. 요셉은 놀랍게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형들의 생명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시를 섬기는 나라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에 형들이 다시 한번 놀랐을 겁니다. 야 이게 뭐지? 그리고 다시 놓아주지만 요셉이 한 가지의 조건을 붙입니다. 19절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일 만에 그들을 풀어주고 곡식을 주어서 가서 가나안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와 그 집안 가솔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배고픔을 채우게 합니다. 대신 한 사람을 볼모로 잡히게 하고 나머지는 가되 다시 올 때는 그들이 데려오지 않은 실은 자신의 친형제인 베냐미를 데려오게 합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배다른 동생들이죠. 배다른 형제들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1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0년이 지나로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비로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0년이 지나서 요셉은 20년 전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영몽의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우가 살려달라고 애걸을 할 때 그가 그렇게 애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한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특별히 나나 다른 사람이 행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정의의 하나님을 내 딴에서는 원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정의의 하나님, 나에 대해서는 은혜의 하나님, 그게 인간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공평하셔야 해요. 나나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억울하다면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일에 대해서는 분노를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은혜를 원하지만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는 분노를 멈추지 않습니다. 복수, 되갚아주는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알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년 첫날에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회복의 시작이 어떤 것이라는 것, 어제 베드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보다 훨씬 더 인생의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 요셉의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2024년 이 신년 첫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의 말씀,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 때가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데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사기를 당했는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내 자녀가 불이익을 당했는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내 자존심에 잊기 힘든 상처를 입었는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라고 조언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꼭 뭐 하루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망가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만약에 평상시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전능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만 전능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시간 속에서 전능하셔야 하는 겁니까? 만약 요셉이 형들의 배신으로 구덩이에 빠져서 노예로 끌려가고 종으로 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복수의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처럼 요셉의 삶 가운데 임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벌써 증오의 마음 때문에 불타서 죽었을 것입니다. 복수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마음입니다. 강박한 마음은 때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어둠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실족할 뻔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은 파괴적인 마음으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떠나게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바로 그런 복수의 마음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 지금 그렇게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순간에 자신의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기억해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음식을 구걸하는 그 그림은 복수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모두가 회복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형들의 그 형제들의 말에 반대해서 요셉을 적극적으로 살리려고 했던 열두 형제들의 장자인 루벤이 있습니다. 루벤이 모든 형제들에게 일이 이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아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도다.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결국 그것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인과응보의 법칙을 여전히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대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 세대에 그것이 미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계속되는 서로에 대한 복수의 이야기를 보세요. 로벤이 과거의 죄가 지금의 참담함으로 돌아왔다라고 동생들 앞에 울부짖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다릅니다. 요셉은 인생을 복수를 향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지금 해도 혹은 그렇게 살아도 이해할 만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시간까지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요셉의 이야기에는 형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마침내 울어버렸네. 23절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난 그저 울어버렸네. 하도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많이 울어가지고 반대로 그냥 웃겨드린 겁니다. 오늘 또 울 것 같아서. 그래야 제가 안 우니까요. 살기 위해 울라. 잊혀진 베스트셀러. 요셉이 살기 위해서 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요셉의 울음이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묵상하셔도 살아날 겁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이 억울한 울음이었을까요? 복수에 찬 증오의 울음이었을까요?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한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아직 상처가 남아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읽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요셉은 모든 가족들 중에 지난 20년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죄가 있잖아요. 형들을 맨날 고자질하고 아버지와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형들이 그리웠을 겁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7년을 애굽의 총리로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방문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벌어졌던 불행처럼 보였던 이 가족사를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회복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뭡니까? 복선이죠. 과거에 요셉의 형들이 자신을 결박해서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그 사건을 리마인드 보게 하는 겁니다.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오지 않은 베냐민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감옥에 볼모로 잡힌 시므온 그리고 그들이 곡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내어놓은 돈이 다시 자루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나머지 형제들, 요셉의 모든 형제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오도가도 할 수 없는 사건, 내일 볼 것이지만 사필귀정, 그들에게는 이제 더 큰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닥친 상황만 모면하려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회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많은 것을 계획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마음에 담아둔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거운 자동차 바퀴 타이어를 목에 두르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의 발목을 다시 잡을 겁니다. 특별히 마음에 신앙적으로 쓴뿌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는 해충과도 같은 것입니다.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십니다. Enlight, 우리를 살피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십니다.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속마음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루 첫 시간에 새벽 기도나 큐티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모래성에 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이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맛보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반대로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만 불평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자기 성찰의 과정입니다. 회복의 과정에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형들입니까? 요셉입니까? 근데 어떤 부류든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로 지금 작정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가해자인 형들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반드시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인생은 나도 도움을 요청할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삶에도 식량이 떨어지고 여러분 삶에도 의지할 것들이 떨어지고 내가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 때가 여러분 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시간이 옵니다. 두 번째, 인생은 자기 성찰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세 번째, 내 인생이 형들의 인생과 같다고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마지막은 인생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해결해야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가리워주시죠. 회개는 여기서 하는 거지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을 대면하게 할 날을 반드시 오게 하십니다. 르우벤의 울부짖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근데 만약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내가 형들이 아니라 요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피해를 당한 요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에 자기 손으로 복수하는 사람들은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용서하고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모양새든 해결하실 것임을 믿는 것, 그것이 그분의 일이시잖아요. 그분은 나의 삶의 주관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요셉은 로봇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일처리를 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피해를 보았던,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요셉이시라면 로마서 12장 말씀을 오늘 신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신 주께서 하신 말씀.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 같이요.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아닙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원리를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시는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2024년 각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이 선택하신 말씀 카드를 갖고 계실 텐데요, 우리 봉투를 함께 열어주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신적인 마음이 아니라 성경 66권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여러 말씀 가운데서 한 말씀입니다. 그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그 말씀과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공동체에게 주신 이 말씀,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저의 삶에서 그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저의 삶 가운데 더욱더 일어나서 주변을 축복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신년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갚으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이끌어 주시며 올 한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실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넣은 것처럼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무너지게 하시고 증오의 마음이 있다면 녹여주시고 그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다 같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꿈을 꾸는 삶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흐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가정도 공동체도 우리 민족에게
나의 삶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2024년 한 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올 한 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여러분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사역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다 같이 차렷 경례.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새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또 우리 아까 인사 안 했죠? 분당에서 수지로 인사하겠습니다. 수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시작. 수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수지에서 분당으로 분당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시작. 또 특별히 작년 한해 현장 예배로 나오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 2년 만에 나왔어요, 1년 만에 나왔어요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물론 병상에서 계신 분들도 있고 나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 말고 나오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두려운 마음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현장에서 봐요 라고 다 같이 수지와 분당에서 현장 예배 나오신 분들 그분들을 향해서 외칩시다. 현장에서 봐요. 다 같이 시작. 현장에서 봐요. 박수는 누가 치죠? 제가 어제부터 시간을 딱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트다운 1초도 안 틀리고 11시 예배는 딱 4초 틀렸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배 여러분들 반드시 오시고 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형들이든 요셉이든 이 두 모든 사람들을 인간들을 살리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의 삶을 성찰하며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그러한 회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위대한 고백과 삶과 사역과 우리 지구촌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외 모든 선교지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